VOA 세계 뉴스입니다.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베네트 총리는 오는 25일 미국에 도착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는 데 이어 내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베네트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이란 핵 문제이며 이스라엘 군 현대화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현안 등도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두 명이 피난민 대피 절차가 진행 중인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을 어제 24일 사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AP통신은 미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두 의원의 예고 없는 방문으로 국무부와 미군이 이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별도의 인력과 정보를 제공하느라 혼선이 빚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AP통신에 두 의원이 수천 명의 미국민과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분초를 다투는 마당에 엉뚱한데 전력을 낭비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당사자인 민주당 세스 물튼 의원과 공화당 피터 마이어 하원 의원은 공동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답사는 위험도를 줄이고 현장 상황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비밀리에 진행됐다며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정보 수집이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웃나라인 벨라루스가 중동 난민의 폴란드 유입을 의도적으로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어제 24일 폴란드 동부 쿠즈니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벨라루스가 폴란드의 정치 불안정을 초래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 등 약 3천 명의 난민이 벨라루스를 통해 폴란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의 진입을 거부했다며 국경 장벽을 설치해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EU 회원국들에게 더 이상 유럽에 들어가고자 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벨라루스의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폴란드의 국경은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태 지역에 8개 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은 홋카이도, 미야기, 아이치, 기후, 히로시마, 오카야마, 미에, 사가현 등으로 기존의 한 단계 낮은 만연 방지에서 격상됐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긴급 사태 시한을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하고 기존 6개 현에서 13개 현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만연 방지 발령 지역까지 포함하면 현재 일본 47개 현 중 33개 현이 통제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나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이날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전국 신규 확진자가 매일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국 중증 환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의료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긴급 사태가 발령되면 식당은 저녁 8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며 주류 등 판매가 금지됩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내년 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필리핀 헌법은 대통령 6년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임이 금지된 두테르테 대통령은 과거에도 몇 차례 부통령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24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통령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첫째는 내란, 둘째는 범죄, 마지막으로 마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부통령 출마 배경으로 비록 권력을 갖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지만 자신의 견해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교육부가 오늘 25일 자국 젊은 층이 마르크스주의 신념을 확립하도록 시진핑 사상을 국가 교육 과정에도 도입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중국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 시진핑 국가주석의 새시대 중국, 특색 있는 사회주의 사상에 대해 가르치게 됩니다. BOA 세계뉴스의 이은경이었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25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해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북한은 향후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이 지난달 10개월 만에 중국에서 의약품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 21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물결 동해 1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양자 관계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영내 동맹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국과 북한 관계라는 제목의 양자 관계 설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설명서는 미북 관계와 미국의 대북 원조, 양자 경제 관계,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현황, 양자 대표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미북 관계에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영내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영내의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원조와 관련해선 미국이 과거 북한이 기근과 자연재해를 겪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 식량과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수의 미국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에서 활동했으며 민간과 종교 기반의 기부를 받아 북한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재 내성결핵과 같은 전염병 퇴치와 지방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활동 등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양자 경제관계를 소개한 항목에선 북한이 남침했던 1950년대 미국은 완전한 경제적 봉쇄 조치를 취했고 그 이후 이 같은 미국의 제재가 일부 완화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따라 행정명령 13810호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의 행정명령들과 법률상의 제재 조항들, 기타 대북 규제 조치들이 결합돼 현재 북한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가 부과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현황에서 설명서는 북한과 미국이 UN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와 같은 몇몇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에 가입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자 대표 항목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내 스웨덴 대사관이 미국의 이익 대표부 역할을 하며 미국 시민들에게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은 워싱턴 DC에 대사관이 없지만 뉴욕의 UN 본부에 소재한 북한 대표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을 대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제재 회피 정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독자적인 웹사이트 dprkrewards.com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자금 세탁, 사치품 대북 수출, 대량 살상 무기, WMD 확산을 지원하는 사이버 행위 등에 연루된 북한 조력자들의 금융체계를 붕괴시키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오바마 행정부 때의 전략적 인내에 전철을 밟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 상태를 전략적 인내로 부르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잉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와 닮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obviously, I think, some discussion that maybe be going.
고스 국장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사이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을 놓고 비공식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진지한 협상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와 같은 일종의 양보안을 미국이 내놓지 않으면서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여기에 더해 아프간 사태까지 터지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마저 없어졌다는 겁니다. 고스 국장은 앞선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정신을 차리기만을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었다며 문제는 북한이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미 정신을 차렸고 미국이 관여하도록 하기 위해 먼저 양보할 용의가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basically what strategic patience is. It's sitting around waiting for the North Koreans to come to their senses.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have already.
앞서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사실상 전략적 인내로 회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그 근거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선제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는 등 돌파구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제재 완화와 같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을 전략적 인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북한의 대화를 제의하며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호응하지 않는 건 북한이라며 이런 상황을 전략적 인내로 부르는 건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24일 BOA에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아무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그 밖에 미국의 입장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made it very, very clear publicly and privately that they are happy to talk with North Korea anytime.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이 성공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음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한다는 가정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가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이 대화 모드에 돌입한다는 어떤 증거나 신호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매닝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 특사는 북한이 대화 제의에 화답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더 알맞은 질문은 왜 북한은 최소한 만나서 대화가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지 않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etter question to ask is why doesn't the North want to at least meet and see if there aren't circumstances under which talks.
갈루치 전 특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 8년 때보다 북한과의 대화에 조금 더 열심인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특사가 있는 상황에서도 외부로 드러난 형태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지칭된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에선 부당한 면이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는 아니었어도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제재와 같은 양보안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여 양측의 교착 상태를 끝낼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방안은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약해 보이도록 만들 것인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make any substantial concession on sanctions because it looks weak.
따라서 북한이 진전을 원한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략적 인내를 촉발시킨 주체는 북한이었다며 당시 대북정책특별대표였던 성 김 현 대북특별대표와의 대화를 회상했습니다.
Song Kim said the same thing when he had the position back in the Obama administration. I remember talking to him, you know, saying how did he.
당시 성 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에 미국이 전제 조건을 달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자신의 직위에선 어떤 전제 조건도 없다며 웃은 뒤 나는 그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나와 대화를 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클링너 연구원은 현재 바이든 행정부 역시 어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면서 북한의 거부로 인해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일각에서 미국이 양보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미 미국이 제안했던 것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대북 정책이 창의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창의의 의미는 북한으로부터 돌려받는 것 없이 무엇을 또 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클링너 연구원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략적 인내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면 미국과 북한 모두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그런 상황에선 우리 모두가 패자라면서 북한은 미국이 원치 않는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게 되고 북한은 그들은 원치 않는 경제적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d say we all lose. I mean, the North Koreans are still got the nuclear program, which is something we don't want.
미국이 현 상태를 유지하길 원한다면 전략적 인내로 버틸 수 있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막지 못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매닝 연구원도 어느 누구도 승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핵 문제를 장기간 끄는 것 자체가 양쪽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doesn't look to me like anybody's winning. I think that we have a kind of a stalemate.
문제는 현재 미북 대화가 원점에서 시작한 게 아닌 오랜 실패의 역사 속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매닝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모두 핵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노력의 역사에 이미 많은 짐을 지고 있고 이는 여론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한 연합훈련 기간 중 방한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지만 북한은 아직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성김 대표의 메시지를 놓고 안팎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향후 대응 수위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의 방한 기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미한 연합훈련이 순수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노규덕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미한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는 보건과 방역 분야에서의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방송공사 K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친구들에게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중요한 사안들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문제들과 관심사들을 다룰 용의가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연합훈련을 맹비난하고 미국과 한국의 안보 위협을 언급했던 북한은 성김 대표의 이런 메시지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막바지에 접어든 미한 연합훈련에 대응한 북한 측의 군사적인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선군절 기념 논설을 통해 군이 당에 절대 복종할 것과 군력이 국력임을 강조하면서도 핵무력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연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함락 사태와 관련한 간접적인 대미 비난에만 나서고 있습니다. 24일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과 쿠바, 시리아, 이란 외교 장관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을 규탄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연달아 전하며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성김 대표의 메시지가 북한의 미한 연합훈련을 둘러싼 향후 대응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북한이 성김 대표의 유화적 메시지보다는 대화 재개를 위한 우선적 양보 조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점을 더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봤을 때 적대시 정책의 완화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뭐 제스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이제 전혀 그게 없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온다면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접근한다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빌미로 해서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보다 더 강화된 메시지를 준 것으로 북한은 해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성김 대표의 이번 메시지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유화적인 내용이었다며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모종의 도발을 암시했던 북한에게 고민을 던져주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성김 대표는 북한에 대해 친구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북한의 관심사안들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이전보다 더 열린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북한 내부의 어려운 사정들은 여전히 북한 대외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성김 대표가 한국 측과 인도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대목 또한 향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 입장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미묘한 변화의 차이는 좀 느낄 것 같고요. 특히 인도적 협력, 백신과 식량이 본질은 아니지만 북한이 정말로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다 그러면 특히 백신 문제는 중국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 본질은 대북제재 해제지만 그 과도기적인 마중물로 인도협력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 박사는 그러나 김여정 부부장 등의 담화를 통해 북한 최고 지도부 차원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했기 때문에 연합훈련 종료 시점에 즈음해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도 미국의 의중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는 북한이 성김 대표의 유화 메시지를 그냥 무시만 하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경제난에 최근 수해까지 겹치면서 내부 상황 관리에 더 다급해진 데다 미국의 관심이 온통 아프간 사태로 쏠려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 더 신중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뭔가를 하기엔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반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도발이든 뭐든 하려면 항상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미국에게서 어떠한 반응을 이끌어낼까. 근데 지금 상황은 반응을 좋든 나쁘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모든 관심이 지금 중동에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돌릴 만큼의 그런 상황은 일단 아니거든요.
이런 가운데 방한 중인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 이고르 모르글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태 담당 차관은 25일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을 예방한 데 이어 최영준 통일부 차관과 양자 협의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인영 장관은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변곡점에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한 러시아 정부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모르글로프 차관의 이번 방한은 미한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져 러시아의 동북아에서의 영향력 확대 의도를 읽을 수 있지만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문제는 러시아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러시아가 한국 정부와 철도 연결 사업이나 인도적 지원 문제를 논의한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에게 돌아올 혜택은 별로 없다. 그렇게 인식할 것 같아요.
한편 지난 16일부터 실병 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한 후반기 미한 연합 지휘소 훈련은 26일 종료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무장 조직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북한과 같은 적국에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재판매하거나 역설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제임스 코모 공화당 간사와 국가안보소위원회 글렌 그로스맨 공화당 간사는 23일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미국산 무기를 확보한 데 강한 우려를 나타내는 공개 서한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탈레반은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로 무장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탈레반이 확보해 운영하고 있는 무기 시스템과 그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장악한 탈레반은 앞서 부대원들이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탈레반 깃발을 개양하는 사진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 무기와 장비들은 아프가니스탄 함락 후 아프간군이 두고 간 것들입니다. 앞서 지난 17일 백악관도 아프가니스탄군에 지원한 블랙호크 등 고급 무기와 장비 상당량이 탈레반 손에 들어갔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을 통해 탈레반이 미국이나 동맹국의 미국산 무기를 사용하거나 중국, 러시아, 이란 혹은 북한과 같은 적국들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탈레반의 무기 거래와 같은 군사협력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탈레반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파키스탄이 북한과 탈레반 사이 중개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북한군이 사용할 목적으로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just buy a weapon, you have to purchase ammunition and spare parts. And so if North Korea was to buy some of these American weapons from the Taliban,
무기를 구매할 때는 탄약과 예비 부품도 필요한데 북한이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 중 일부를 구매할 경우 북한이 이미 보유 중인 러시아 기반의 무기들과 호환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과 미국의 무기는 탄약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다며 수리를 위한 예비 부품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이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자금 창출 목적으로 탈레반으로부터 미국산 무기를 구입해 테러리스트에게 재판매하거나 해외에서 다른 무기들을 사들여 탈레반에 판매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hat I'm more concerned about is them being sold to terrorists and used in other types of lower level operations. North Korea and North Korea.
브루스 벤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기 밀매 조직 카르텔과 같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regularly know that North Korea has reverse engineered Russian weapon systems and probably Chinese weapon systems.
러시아 무기 시스템은 물론 아마 중국 무기 시스템까지도 역설계한 북한은 미국의 무기 시스템도 역설계해 다른 부품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벤의 선임 연구원은 가령 탈레반이 확보한 미국의 F-16 전투기를 북한이 대량 획득해 순식간에 대규모의 F-16 병력을 보유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북한은 주로 관련 기술을 훔치거나 기술에 대항할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It's not that the North Koreans will acquire a bunch of F-16.
벤의 선임 연구원은 과거 미사일과 관련 기술 거래 관계가 있는 파키스탄이 북한과 탈레반의 무기 거래를 중개하는데 적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가 장기간 계속되는 가운데 유엔 엠보리가 국제기구와 대북 구호단체들의 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연장 승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 지원단체들의 대북제재 면제 연장 신청을 잇따라 승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이 지난 13일에는 환자용 인공호흡기와 산소농축기, 산소농도계 등 75만 9,920달러 상당의 의료장비를 북한에 보내는 유엔 아동기금의 대북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1년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세프는 관련 물품을 내년 8월 13일까지 북한에 반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이와 별도로 지난 5일에는 응급분만과 신생아 치료를 위한 인큐베이터, 산소발생기, 백신 냉장고 등 441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제재 면제를 연장받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유니세프가 최종 승인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4일로 최종 승인까지 1, 2개월이 걸렸던 과거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보건의료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도 지난 10일 평양 제3인민병원에서 사용될 의료장비와 의약품, 식료품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단체의 제재 면제 연장은 지난해 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도 지난달 23일 손수레 7,500개와 삽 5,000개, 곡괭이 5,000개 등 11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3차례 대북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유행 발발 이전인 2019년 10월 승인된 토요타 자동차 2대, 자동차 엔진에 필요한 부속품 등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반입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4월과 10월, 올해 4월에 각각 면제 연장을 신청해 승인받았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신종 코로나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를 이유로 제재 면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주장하며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지원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째 북한에서 의료보건 사업을 벌이는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24일 VOA에 올여름 안보리로부터 내년 가을까지 제재 면제 연장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신청 접수 후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승인이 떨어졌다며 특히 길게는 8개월까지 걸리던 미국 재무부의 대북제재 면제 승인도 3주일 만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대북지원 물자는 1년 넘게 북중 국경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내 취약 주민들을 지원할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며 관건은 북한 당국이 다시 국경을 개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한 지원 물품 조달에 어려움이 따르자 기존의 제재 면제 기간인 6개월을 9개월로 늘린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북한 당국의 조치가 신종 코로나 백신 공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앞서 유엔 아동기금은 VOA에 신종 코로나 백신 공동 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로부터 백신 배정을 받고도 공급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백스와 북한 당국 간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도 북한이 백신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 7개 가운데 2개만 완료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백스로부터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법적 책임 면제 합의서, 또 백신 전달을 위한 국제요원 입국 허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코백스로부터 중국산 백신인 신호백 297만 회분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배정된 백신은 올해 초 배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천 회분을 포함해 총 500만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은 24일 북한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 진행 상황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코백스 6차 백신 배정에서 북한의 백신이 할당됐다며 현재 북한 측과 지원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10개월 만에 중국에서 의약품 수입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은 수입 품목에 없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10개월 만에 중국으로부터 의약품 수입을 재개했습니다. 24일 중국 해관총서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의약품과 관련 제품 총 300만 6,662달러어치를 수입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의약품을 수입한 건 지난해 9월 73만 9,060달러어치를 수입한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달 의약품 수입 규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2020년 1월에 4,235만 1,562달러에 비하면 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1년 전인 지난해 7월에 225만 9,060달러와 비교하면 33% 늘었습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7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1,680만 2,000달러로 전달에 비해 449만 2,000달러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의약품이 수입 증가액의 67%를 차지해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1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의약품은 대부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에서 수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액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달러어치가 소매 판매용인 알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수입한 의약품에 코로나 백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 주목했습니다. 브래드리 벱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의약품 수입 증가와 관련해 두드러진 점은 없다며 하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수입 품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은 지난달 옥수수 녹말과 액상과당, 인조 꿀과 카라멜류 시럽, 설탕, 설탕이 포함된 제과류, 절인 감자, 보존식, 주류 등 식품류를 13만 4,695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비타민도 24만 달러어치 수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전력과 실리콘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맥주도 39만 6천 달러어치에 달했습니다. 7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412만 2천 달러 규모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 만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조치의 재연장에 관한 미국 정부와 의회, 또 민간단체 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의 재연장 여부가 오는 9월 1일 결정됩니다. 미 국무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VOA에 해외에서 미국인들의 안전과 보안은 가장 큰 우선순위라며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에서의 체포, 장기 구금 등 심각한 위험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고 있어 장관은 지난해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 경유 제한 조치를 재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방문 경유 시 미국 여권은 무효화된다며 미국 국익을 위한 극히 제한된 목적일 경우에는 국무부의 특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6월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 불명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9월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하고 매년 이를 연장해왔습니다. 지난해 9월 1일 연장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은 다음 달 1일까지 이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대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단체들의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국무부가 조치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친우봉사회 다니엘 제스퍼 워싱턴 사무소장은 23일 VOA에 미국의 조치는 북한 내 일반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또 다른 관료적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지원 단체들의 방북 신청 절차에 대한 명확한 시간표가 없어 단체들이 계획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무부는 사전 통지나 설명 없이 인도주의 단체들의 방북 승인을 전면적으로 거부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제스퍼 사무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정부와 대북 인도적 협력을 논의해왔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인도주의 단체와 북한 내 일반 주민들 간 수십 년의 협력을 갑자기 중단시킨 가혹한 트럼프 시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이산가족 단체들도 대북 지원 단체들과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 해제를 촉구해왔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이차희 사무총장은 최근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이산가족 상봉법안에 미국 정부가 이산가족들에게 북한 여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도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아직 초당적 공감대를 이끌진 못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북한 여행의 성격과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격을 부여하는 강력한 인도적 고려 사항에 대한 국무부의 지침을 재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북한 내 친인척의 장례식 등 가족 행사에 참여할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이 강력한 인도적 고려사항으로서 방북을 위한 특별 승인 여권을 발급할 가치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각각 발의한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도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은 물론 해당 사업의 모니터링과 감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북 인도 지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개인들에게 복수 입국 특별 승인 여권 발급을 검토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종류의 여권이 이산가족의 방북과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서도 발급될 수 있을지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여행금지 조치 재검토 등을 촉구하는 이 두 법안은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들만 지지하고 있어 의회 심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 민간단체 연합인 코리아피스 나우는 이달 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발령 이후 약 200명의 미국인이 강제로 북한을 떠났다며 대부분 인도주의 사업을 통해 신앙을 실천하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접촉이 제한됐던 미국 내 한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더 단절됐다며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워싱턴 인근 북버지니아 등 미국 내 여러 도시에 속속 도착하면서 이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 또 시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VOA에 많은 미국인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난민들을 돕는 온정주의 문화에 감동한다면서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공항에서 탈레반을 피해 필사적으로 탈출한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속속 미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언론들은 이들이 워싱턴 인근 페어팩스 등 여러 도시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으며 미군 기지의 임시 숙소를 거쳐 난민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도시에 재정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4일 이후 23일 오전까지 미국이 아프간인 4만 8천여 명을 대피시켰다고 전했지만 미국에 입국한 난민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 정부를 도운 이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을 돕기 위해 최대 5억 달러의 긴급 자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나 미국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인들과 가족, 탈레반의 표적이 된 사람들은 일반적인 난민 절차가 아닌 특별 이민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 이민 비자는 생체 인식 등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난민의 신속한 미국 입국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언론들은 약 8만 8천 명의 아프간 난민이 이 비자를 통해 이미 입국했거나 곧 들어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버지니아 페어팩스의 덜레스 엑스포 센터와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대학 등엔 지난 주말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들이 수속을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목격됐으며 이들에게 생필품과 통역 등을 제공하려는 자원봉사자들과 단체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등 지역 언론들은 시민들이 어떻게 아프간 난민들을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했고 수십 개의 민간단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 방법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23일 현재 적어도 25개 주 주지사가 아프간 난민들의 재정착 지원을 약속했고 정부 기금과는 별도로 종교단체들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가 24일 전 세계 아프간 난민 2만 명에게 무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 기업들의 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미국인들의 움직임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We are deeply moved by the outpouring of support from so many Americans. So many of them veterans.
많은 참전용사 등 미국인들이 아프간 난민들과 위험에 처한 아프간인들, 아프간 조력자들이 미국에 정착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 데 대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것이 최고의 미국 정신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 안에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실제로 오랜 난민 수용과 지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975년엔 공산화된 베트남을 피해 탈출한 보트 피플 난민 13만 8천 명, 지난 60년간 쿠바 난민 100만 명, 냉전 때는 잭슨 베닉법에 근거해 소련 내 유대인 50만 명을 수용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교 스턴 비즈니스 스쿨의 마이클 포즈노 교수는 23일 미국 경제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1980년 의회 난민 법안 채택 이후 베트남인 80만 명 등 동남아시아에서 난민 120만 명을 수용했다며 이런 온정주의로 아프간 난민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유엔 난민협약 70주년을 맞아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미국은 1980년대 이후 320만 명이 넘는 난민을 수용한 세계 최대 난민 재정착 국가로 계속 미국의 망명을 모색하는 난민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the largest recipient of refugee resettlement. We've resettled more than 3.2 million refugees in the United States.
물론 미국 내 일부 구구 성향 시민들을 중심으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와 테러 분자들의 위장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많은 주정부와 시민들은 아프간 난민 지원에 공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한 탈북민들은 24일 VOA에 아프간 난민들을 환대하는 미국인들의 활동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10여 년 전 미국 중서부 시카고 지역에 정착한 김마태 씨는 자신을 비롯한 탈북 난민들이 모두 정착 초기에 지역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 등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며 이것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유를 베푸는 미국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에서만 봤던 문화를 제가 미국에서 겪어보니까 참 그 미국이 그 아량과 도량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독교 문화가 미국에 자리 잡아서 그런지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한 국률한 감정이 확실히 그 이 풍속이가 미치고 있다는 거 알게 됩니다. 참 그 북한에서 알던 미국과 여기서 아는 미국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을 도와준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사람들이 아픔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주는 분위기가 이 미국 문화에 확실히 배어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꽃 도매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정착 초기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돕는 미국인 자원봉사자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그것이 북한에서 배운 잘못된 교육과 빈곤, 폐쇄 문화 때문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됐죠. 모든 사람은 이제 이익을 따지고 움직이고 특히 뭐 북한 같은 경우는 우물 안에 개구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자기네만 서로 바라보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정례됐어요. 그러니까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면은 네, 나와 다른 문화와 나와 다른 그 색깔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어울려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편견 같은 걸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들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받아주는 나라가 있다는 게 이제 너무 큰 복이죠.
김마태 씨는 정착 초기 정부와 민간단체, 한인사회로부터 받은 지원과 온정을 잊지 못한다면서 안정적인 정착 이후 자신이 후배 탈북민들을 돕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주간 영어 공부시키고 6달 동안 이자같이 무료로 이자같이 렌트비를 보상해주고 8개월간 푸드스탬프 주고 6달간 쓸 수 있는 현금을 주고 1년치 의료보험을 주고 이게 다 이자같이 그 개척에 나갈 수 있는 거, 개별적인 거나 개별적인 단체가 해준 것도 있지만 우리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미국의 시책 자체가 잘 되어 있어요. 그게 이건 정부가 도와주고 개인적인 교회든가 민주평통이라든가 한인사회에서 이북도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파트도 나서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보증해주고 집도 보증해주고 이렇게 하다 나니까 참 정착이 쉽고 고마웠습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저도 지금도 또 들어오는 북한 사람들의 해당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뭐 저도 그만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눠야지요. 또.
비의 뉴스 김영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철군과 함께 혼란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간 정착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전 8시에 대통령 일일 정보보고로 하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통상 오전 9시 30분이나 10시경 진행됐던 정보보고가 1시간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정보보고 이후 상황실로 이동한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팀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보, 안보, 외교 담당 참모들과 함께 무장반군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대통령 일정에 따르면 이 같은 아프간 사태 관련 상황실 회의는 지난 19일부터 정례화된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9시 30분경부터 세계 주요 7개국 G7 정상들과 약 1시간 동안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역시 주제는 아프간 사태였습니다. 특히 아프간 정책에 대한 G7 회원국 간 긴밀한 조율과 인도주의 지원, 현지 미국인과 아프간 협력자 등의 철수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며 아프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현지 미국인과 외교관 등의 철수를 지원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영내 협력국 정상들과 잇따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영국 등 나토 동맹국들은 자국민의 대피를 위해 미군 임무 완료 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G7 화상회의 이후 연설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국민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철수를 위해 긴밀히 계속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며 미국은 이달 31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pletion by August 31st depends upon the Taliban continuing to cooperate and allow access to the airport for those who were transporting out.
바이든 대통령은 다만 시한 내 임무 완료는 대피자들의 공항 진입을 포함해 탈레반의 계속된 협조에 달려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국방부와 국무부에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에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을 파견했고 번스 국장은 23일 탈레반 측 고인사와 비밀회동을 통해 철군 시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임 이후 첫 동남아 순방에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 싱가포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현안도 아프간 문제였습니다.
Months ago, President Joe Biden made the courageous and right decision.
미국은 아프간 전쟁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는 용기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며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오사마 빈라덴 등 테러 세력 소탕을 명분으로 나토군과 함께 아프간 전쟁을 시작했고 그 후 전쟁은 20년간 이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를 공식화한 데 이어 지난달 8일에는 현지 미군 임무를 이달 31일 종료한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그동안 1조 달러를 들여 30만 명의 아프간군을 훈련시키고 무장시켰다며 과거 1975년 베트남 전 당시의 사이공 탈출 같은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Do you see any parallels between this withdrawal and what happened in Vietnam with some people feeling none whatsoever. Zero. 하지만 탈레반은 미군 철군이 완료되기도 전인 지난 15일 수도 카불을 점령하고 정권을 장악했으며 이후 아프간 대통령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현지 일부 주민들도 탈출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철수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병력 약 6천 명을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24일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 2만 1,600여 명이 카불을 탈출했고 미국은 지난 14일 이후 약 5만 8,700명의 현지 탈출을 지원했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언론 등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철군 결정이 지나치게 일방적이었으며 후속 대응책과 상황 판단에서도 미흡함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MBC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9%로 지난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5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최근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4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MBC 조사의 경우 아프간 사태 대처에 대한 긍정평가는 25%에 머물렀지만 부정평가는 60%를 기록했습니다. 미 의회 전문 매체 힐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아프간 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아프간 사태는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둔 미 정치권에서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엘라베마주에서 열린 공화당 집회에서 현 상황을 미국 역사상 최대의 외교정책 굴욕이자 이유 없는 항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유해가 돌아온 한국전 참전 미군 3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같은 미7사단 소속으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23일과 24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3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미 육군의 프랭크 베자르 중사와 에르드 트러슬러 병장, 레이먼드 스미스 일병으로 모두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미군 제7보병사단 31연대 소속으로 1950년 11월 30일 함경남도 장진군 일대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 중 실종된 배자르 중사의 신원은 지난해 4월 14일 확인됐습니다. 배자르 중사는 자신의 고향인 애리조나주 더글러스에 안장될 예정이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7사단 31연대 3대대 소속 트러슬러 병장은 지난 6월 17일 같은 사단 32연대 1대대 소속 레이먼드 스미스 일병은 3월 25일에 각각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3명의 참전 용사는 모두 7사단 소속으로 1950년 11월 말과 12월 초 장진호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소속 부대가 적의 공격을 받은 뒤 실종됐습니다. 트러슬러 병장의 유해는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에, 스미스 일병의 유해는 고향인 뉴욕주 브루클린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이들 3명의 유해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그해 8월 미국으로 송환된 55상자 분량의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해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후 유해는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 연구소로 보내져 신원 확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DPAA는 이들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정황 증거뿐 아니라 인류학적 분석을 사용했고 추가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과 상염색체 DNA 분석 기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또 여성 언론인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브렉시티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어업권 합의 내용 그리고 보그 잡지의 전 수석 편집장 레슬리 시모어입니다.
역사 속 오늘 1825년 8월 25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우루과이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서쪽으로는 아르헨티나, 북쪽으로는 브라질과 접한 우루과이는 16세기 초 스페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1811년 독립전쟁을 일으켜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연방연합을 설립했다가 그 영향력을 우려한 포르투갈에게 침략당합니다. 1816년 브라질을 지배해오던 포르투갈은 우루과이의 반다 오리엔탈 지역을 침입, 1821년 이 지역을 브라질에 병합시킵니다. 이후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자 이 시기를 틈타 우루과이는 182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8월 25일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 선전포고를 했고 1825년부터 1828년까지 전쟁을 합니다. 브라질은 우루과이의 독립을 막고 아르헨티나는 독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이 전쟁은 1828년 영국과 프랑스의 주재로 끝이 나고 결국 1828년 8월 25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우루과이의 독립을 인정함으로써 마침내 우루과이는 독립을 성취하게 됩니다. 1944년 8월 25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됩니다. 파리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 4년여 동안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전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쳤고 이것이 성공하자 연합군과 프랑스군은 프랑스 파리로 진격, 마침내 1944년 8월 25일 독일군에 점령하에 있던 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사흘 전 연합군의 파리 진격을 우려한 히틀러는 파리 주둔 독일 사령관 디트리히 폰 콜티츠에게 파리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콜티츠는 인류 문화의 보고인 파리를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 두려워 히틀러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콜티츠는 항복 문서에 서명합니다. 콜티츠는 파괴되지 않은 온전한 파리를 연합군에 넘겨줬으며 이 한 번의 판단으로 전범으로서의 죄도 탕감됩니다. 파리를 파괴하지 않은 부분을 인정받아 전범 재판 이후 복역 2년 만인 1947년 석방됩니다. 1966년 콜티츠가 사망할 때는 전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에서 공직자들과 과거 레지스탕스 지도자들까지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파리를 불태우라는 명령에 끝까지 항거하며 인류 문화유산을 지켜낸 그의 공로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We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